바로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 대제. 헤롯 더 그레이트라는 헤롯 대제였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있었죠. 그죠? 두 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여라. 예, 바로 그 명령을 내렸던 자였습니다. 그 헤롯 대제가 다스리고 그랬던 때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온 천하가 들썩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공항마다 그냥 가득가득 사람들이요. 예, 가득 차고 예, 비행기가 그냥 가득가득 지금 뭐 예, 그냥 라인업 해야 되고 그런 경우였어요. 예, 그 당시에 비행기는 없었지만 약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해요. 취업을 다 다녀야 하는 그런 명령이 황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황제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어떤 칙령을 내렸죠? 호족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호족 등록을 하라. 그 호족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황제 칙령이다. 황제가 내린 명이에요. 황제의 명을 어기면 이 사람은 결코 신변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가 예,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황제는 그 아구세스는 왜 그런 칙령을 내렸을까요? 심심하니까 어디 한번 좀 다 좀 움직이도록 해볼까? 그래가지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 다니면서 자기 마을로 가가지고 호적 등록하고 와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황제의 마음에는 자기의 힘을 구축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되는가? 사람이 자원이니까 그 자원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지 세제가 확실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세금 더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힘이었어요. 바로 그런 그 황제의 칙령의 배경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더욱더 구축하려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가 들썩거리는 그런 배경에 보면은 그 막강한 세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그 밑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움직여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만 보이는 게 그 당시 그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러한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요셉도 움직여서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마을로 갔어야 됐어요. 호적 등록을 하려면.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칙령 때문에 전혀 여행 계획도 없었던 요셉은 호적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려고 하니까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기 아내입니다.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거의 출생할 날이 다가왔어요. 만삭인 아내예요. 조금 있으면 금방 아이가 나와요. 갔다 올 생각하니까 이게 그날이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었는데 남자도 알지 못했었는데 아이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만삭이 됐고 그런데 그 아내를 혼자 두고 지금 호적 등록을 하러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너무 먼 길인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혼자 갈 수 없지.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먼 길을 간 거예요. 그들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80마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닉스까지 그 80마일 정도 되죠. 이렇게 아이텐 근처로 나가지고 하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실감 있는 길은요. 우리 투산에서 저쪽 세라비스타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세라비스타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죠? 오락내리락이 많죠. 그 당시에 그런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그런 산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80마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건장한 그런 장년이라도 그런 길을 하루 종일 쭉쭉 가면서 가도 4일 이상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하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으니까 일주일 훨씬 넘게 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요셉이 마리아한테 어우 익사이팅하네, 만삭이지? 만삭 있기 전에 좀 운동도 해야 되니까 80마일 한번 가봅시다. 그를 끌고 갔을 것 같으세요? 전혀 여행 계획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대 어떤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생각됐던 그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게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과 처지가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것, 그게 그때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에 뭘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 신앙인이 이거 놓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은 뭘 하셨죠? 그때? 그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곳을 나사렛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정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아유, 확실히 성경 지식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었어요. 전혀 마리아와 요셉은 여행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때 그들은 여행을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시고 아시고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지금 만삭에 배를 움켜쥐고 가고 싶지 않은 여행길을 갈 때 바로 며칠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5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미가서 없다는 분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왜 내 성경에는 미가서가 없죠? 뭐 이러고 하도 안 펴니까 달라붙어가지고 안 펴지잖아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가지고 계신 새 번역은 142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오신다고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가 예전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한 적이 있지? 아마 우리가 그때인 것 같아.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저 상황에 떠밀리듯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순간을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 칙령도 그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칙령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도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잘 모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세상에 바로 내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일 그것만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살지요. 볼 수 있는 것, 예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집한 나의 어떤 사실과 팩트 그거 안에서만 계산을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나 자칫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만 망각하고 내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내가 모으는 어떤 그와 같은 것 가지고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소망이 없는 처럼 살게 돼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강박감 속에서 살게 돼요. 예수께서 평화로 오셨다고 했는데 평화는 내 생활 속에서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수고와 내 수행 정도, 내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 속에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잘하셨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끝나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면 우리 내 인생의 영혼까지도 주장하시고 오늘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경배자로서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해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곳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강한 그런 왕궁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거느리고 오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어린아기로 오셨어요. 어린아기로 오셨는데 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아기로 오셨지만은 대단하신 분이야 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없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 몸을 풀 수 있는 장소도 마리아와 요셉은 찾지 못해서 짐승이 바람을 피해서 잠깐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짐승의 여물통 위에 당신을 누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경배를 받으시게 마땅하시고 합당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낮추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모든 그런 성장의 과정을 지나가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믿으라 하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겪으셨어요. 유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아셨습니다. 빈곤함이 어떤 것인지도 아셨어요. 사람이 갈등을 느끼고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래서 하셨어요. 그러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힘드니까 나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알아서 살아. 그러셨어요?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를 믿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너의 죄사함이 잊지 못하기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길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낮추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께서 당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없애주시는 길은 사람이 스스로 없앨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를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삶으로 나와 함께 들어가자고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변화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변화의 삶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변화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실을 완전히 바뀌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소를 바꿔버리십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우리 대부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이 소식을 접하고 접했으면 마땅한 반응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그건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 예배자의 모습에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의 생활 현장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활 현장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활 현장,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는 누가 있길래 당신보다 당신을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중에 나의 열심히 수고하는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동시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은 아무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가치는 없습니다. 그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너무도 존귀한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좀 뚫어져라 좀 보세요. 뚫어져도 괜찮습니다. 뚫어져라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